계속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보는 중에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십니다. 만약에요, 만약입니다. 이거 만약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일 피자 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친교에 좀 흥을 돋구자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성찬 기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찬 그 잔들을 담는 그 잔들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자 바지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담아가지고 얼마나 흥이 나느냐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여기에다 담아서 먹자. 그리고 또 거기에 담겨 있었던 그 플라스틱 포도 잔들을 다 꺼내더니 이게 포도 주스 가지고 흥이 나느냐? 독주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붓기 시작하고 건배 뭐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무 얘기가 없네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자, 성찬식 때 우리 쓰는 도구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성찬을 위해 set aside 된 것이죠.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집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플라스틱이고 그릇인데, 그러나 그 사용 용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그거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한 집기를 함부로 사용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거룩한 그 집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찬을 명하신 예수를 멸시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시죠? 아니, 어떻게, 우리 성찬 집기를 가지고 함부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을 그렇다면 멸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벨사살 왕이 자기 파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가지고 왔잖아요. 가져가지고 자기 창고에 뒀는데 거기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 기구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거기다가 술을 붓기 시작합니다. 거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모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그래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찬 집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사용하던 잔들을 꺼내와서 자기 욕구와 자기 헛된 그런 그 영광을 채우는 일로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신인 양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와 같은 도구들을 자기를 위해 쓰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신인 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인 척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무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의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후손입니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그 아들이 바로 이 벨사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후손 또는 자식으로 이렇게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선 이제 보통 일반 역사학자들이 봐라 이 성경에 이런 걸로 보면 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틀리다. 고대 그 문헌의 증거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아들이 바로 이 벨사살인데 이 증거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이 벨사살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왕이었다. 그런데 밝혀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둘이 있었어요. 동시에 지배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벨사살과 벨사살의 아버지가 둘다 왕으로서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벨사살의 아버지는 계속 밖으로 나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떠나 있었어요. 그 아들 보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 나라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다가도 그런 증거가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성경이 맞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벨사살 같은 경우에 자기 조상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조상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남겨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인 벨사살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망각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사하게 되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벨사살은 그 이름이 뜻하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벨이 나의 보호자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벨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그렇게 경험했고 그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신, 우상을 더 의지하고 더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니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God is my judge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거 아시죠? 1장에 나왔었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벨드사살이란 이름하고 벨사살 지금 왕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철자는 달라도. 뜻이 같은 거예요. 즉 벨이 지킨다. 그런 이름이죠. 근데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심판관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대신 벨이 나를 지킨다고 이름을 바꾸게 강요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일이었죠. 자, 그런 이름이 좋았던지 이 왕도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령 생명을 다스리고 인간을 심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이 정당하고 바른 이름임을 우리에게 명심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있었고 벨사살 왕은 벨사살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이름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게 된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인가 거기에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정당하고 바른 이름이에요. 벨사살은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벨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이름답게 하나님이 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름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면서 주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주인이 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복된 이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크리스찬이세요 하고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들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요즘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지탄의 대상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히려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목회 심정에도 그래서 좀 적었는데요. 최근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대화에 매우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누군가 자기와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고 가까운 시일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장래 어떤 롱텀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게 정말 그래도 뭐가 있을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확신 있게 자기들이 믿는 거에 따라 헌신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 18살에서부터 35살 그 영제너레이션이죠. 뭐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밀레니엄하고 그 다음에 Z 제너레이션이라 그렇게 해서 MZ 제너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60% 이상 되는 그 세대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더 위의 세대들을 보면은 뭐 45까지 뭐 이렇게 되는 세대들은 조금 줄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65세 그 전까지는 좀 더 줄어요. 65세 이상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감을 보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은 어려워요. 그러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허함을 메꿀 길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고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고발스러운 일인데 이게 뭐냐면요, 반전 같은 그런 얘기가 이 비신자들이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분들이 고발을 해요. 신자들을 향해서 뭐 어떤 고발이냐면 자기들이 알기로는 그 자기의 이웃이라든지 친구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는 있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비신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이게 좀 돌아봐야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이게 도전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적극적으로 더 그런 대화의 순간을 기회를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적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어떤 신앙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해왔는가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팬데믹이라 어려웠어요.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 돌아가지 못해요. 그죠?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막 어떻게든지 회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스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전에 아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뭔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품은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벨사살은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때요? 그 이름대로 살도록 부름받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았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이 5장에 등장한 벨사살 왕을 좀 보세요. 자, 그는 자기 이름이 벨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그 이름이 헛되다는 것을 다니엘을 만나는 그날 저녁 깨달아요. 그 이름에 의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인 벨이 자기 생명을 구해줘야 하는데요. 그날 밤에 새로운 제국이 되는 메대 바사 제국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벨은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30절에 그 있는 그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것은 다니엘을 만났고 다니엘이 그에게 해준 그 말을 들은 그 밤에요.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바사 이제 제국, 새로운 제국이에요. 그 왕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바벨론은 끝나는 날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망하는 밤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위에 옥상에서 느부갓네살이 거닐면서 이 영광을 보라 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엄청난 규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차가 한꺼번에 몇 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옥상, 그 몇십 마일을 달리는 그런 왕궁의 그 옥상, 공중 정원의 위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자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 지난 다음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제국이 서고 망하는 것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보보다도, 그 어떤 선언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벨사살이 살해당하는 그 저녁, 죽기 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일을 경험을 해요. 자기 조상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듯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일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에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도가들, 권세가들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었던 제사 기물을 함부로 가지고 나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5절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 손가락은 누구 손가락이에요? 하나님 손가락이죠.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몸이 있으신가? 아니요. 사람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몸으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지금 왕궁 벽에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또 손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글이 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듯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에서 3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여기 손수라고 했는데 손가락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쓰신 손 글씨예요. 자, 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써서 주신 것인데 주께서 이렇듯 손수 쓰신 것의 중요함은 말할 여지가 없겠죠.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의 상징이죠. 법도와 율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그냥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의 모든 재료 섬세하게 색깔도 길이도 그 재료의 재질도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길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결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임의대로 나의 out of my convenience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믹스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벨사살 왕에게 손수 쓰신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벨사살 왕은 아까 30절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할 자예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바사군에게. 죽임을 당할 자인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손 글씨를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벨사살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벨사살과 함께 모여 있었던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처럼 벨사살과 또한 벨사살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들처럼 지금도 하나님 자리를 사람 스스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면서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잠깐만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직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Humanist Manifesto라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선언입니다. 뭐 인간주의의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벌써 이제 그 매니페스토가 1, 2, 3까지 이제 나갔을 거예요. 뭐 최근에 업그레이드도 됐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제1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선언문. 이 인간이 최고라는 그런 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 전능한 존재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오직 사람이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사살의 모습이죠. 자기가 사람이 신인 양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일입니다. 벨사살과 같은 지금 현대판 벨사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은 세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글씨가 나타나서 벨사살과 벳사살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그 이유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진리는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육체를 지닌 사람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호흡이 있게 하는 그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이 참석한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의 귀족들과 세도가들은 잔치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에 참석하고 있었냐면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장례식을 즐기고 있는 경우가 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몸과 마음은 더 술과 세상 정욕에 타들어갔고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끝이 오는 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7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51장 전체가 사실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로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이 말라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을 이제 고증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랬는데 물로 망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예요. 이 물이 지켜주고 강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성벽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벨사살은 그렇게 살았고 거기에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도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밖에 메대 바사군이 바로 밖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레미야서 5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51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무너지는 그 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방탕한 가운데 술을 자기들이 마시고 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모두들 술에 취하게 한다. 왜요? 그들의 방탕함이 스스로 취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부끄러움에 그들을, 수치스러움에 그들을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큰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거부하죠. 불편해하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막으시고 우리 여시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다면은요 성경 예언을 함부로 무시하고 부인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영원한 장래 또한 주께서 뜻하신 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의 최후의 잔치자리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과 쓰신 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고함과 비명을 막 질러대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6절에 보면은요 벨사살이 얼마나 떨었는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무릎 부딪혀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술이 푹 떨리는 그런 무서움이 있어서 무릎이 떨리는 거,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고 잔치를 벌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했던 그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은 사지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이제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연회장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고함 비명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좋은 거예요. 10절.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이제 말해요. 무슨 사정인지 보니까 듣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소개해 줘요. 왕의 어머니가. 어떨 때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여인들은 직감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알 때가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멘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자,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이 점쟁이로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이 별, 하늘의 천체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가장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그런 과학을 다 섭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그 모든 분야를 섭렵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과학 문화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 공중정원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그런 학문, 그 같은 것들을 지닌 사람들 위에 다니엘이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글쎄, 뭐 벨사살이 벨드사살? 나하고 이름이 같네. 뭐 친근감을 느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벨사살에게는. 뭐 다니엘은 자기 뭐 그 선조가 느부갓네살과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그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잔치와 자기의 영화와 쾌락에 찌들어서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네.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나라의 기로가, 나라의 운명이 기로에 달렸던 그 순간에 벨사살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다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궁금한 거를 좀 제가 그 궁금함이 많이 사람들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생을 걸 그런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위기가 올 때 세상에 찾는 것은 세상에선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이제 찾죠.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그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영의 일을 이게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에도 있잖아요. 풀이하지 못하였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어. 여전히 돈과 힘으로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죽을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제국이 무너질 것도 모르고 세상이 오퍼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오퍼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은 뺏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advanced한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말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했어요. 오직 다니엘만이 가능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로 해주기를 원하는 세상이 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조짐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신앙에 대해서 궁금함이 아니라 절박한 어떤 그런 순간이 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만이 이 세상에 바른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들만이 그렇게 바른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세상이 우리에 관한 소망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거하듯이 사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된 살아있는 소망을, 그 내용을,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해 주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을 봐라. 벨사살 앞에서, 벨사살과 함께한 그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한 것을 봐라 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뭐라고 진리를 전합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대충 안 해요. 보세요. 22절부터 24절 우리 읽으셨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모든 일을 안다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알았어요.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신의 행사하면 안 되겠어? 이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술을 마신다는 건 뭐죠? 그냥 쾌락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안전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 임금님 보세요. 임금님의 뭐요?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 우리가 호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문제로 쓰러지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심장 막동한 다음에 호흡기 끼잖아요. 호흡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호흡 숨통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마음껏 대화도 하고 마음껏 생각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영광 돌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죠. 그러므로 그 결과를 말합니다. 24절. 그러므로 그 결과는 뭔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인생에 있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셨고 이 손 글씨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해요. 그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진리를 전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가 한 증거는요 조금도 물타기나 하나님 뜻을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을 그렇다고 더 무겁게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주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그 거룩함으로 인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쪼개는 예리함과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겁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처럼 하고 변질시켜서 사람이 듣기 편하고 불편하면 빼버리는 그 일은 범죄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거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증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불편하면 말하지 않을게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증거할 때 그대로 더 고압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편하게만 얘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먼저 사는 게 필요하죠. 자,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는 뭐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히브리어가 있었고 헬라어가 있었고 아람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람메이라고 하는데 아람어가 있었는데 이 아람어를 예수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 메네메네 대결 바르시는 이 설명이 다 있잖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듯이 경제적인 용어였어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네. 달아보고 달아보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봐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고 무게를 저울에 올려서 봤을 때 이게 미달 함량이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 그리고 그 나눠진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함량 미달 때문에 제대로 온전하게 있을 수 없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던 것이죠. 일반 주술사들 점수가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수께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의 날은 끝났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계속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여기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주목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의 날은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벨론 왕궁의 위용을 믿고 잔치를 벌이고 왕궁 밖에 바사 군대를 비웃지만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어떤 함량을 따라서 내 인생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하고 보시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인 것들은 어때요? 결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절대 함량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죠? 영생에 살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닌 함량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 함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지니는 함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리고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지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충분한 의의가 있어서 스스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바벨론 왕궁 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손글씨, 메네메네 대결 바르신 이 손글씨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와 모든 세대를 향해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이 세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글씨는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너희를 사셨으니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 20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션으로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 다 주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성찬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그 집기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경배드리던 목적을 위해서 있었던 그 제사의 기구들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면서 세상 것을 우리에게 담아서 붓고 마시고 타락하고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가 세상 것을 막 부어가지고 입을 열라 그러고 붓고 그래서 같이 즐기자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같이 타락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글씨를 명심해야 합니다. 매네 매네 되길 바르신 이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를 명심하고 순결 지키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하시죠.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어쩌면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